오늘 하루 청취자 여러분은 통장 잔고를 몇 번이나 확인하셨나요?
꽤 많이들 보시지 않을까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확인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마 많은 분들이 돈이나 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잔고를 마치 그 온도계처럼 들여다보곤 하실 겁니다.
네, 맞아요. 눈금이 올라가면 부유해진 것 같고 또 내려가면 가난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아주 단순한 숫자의 오르내림인데 말이죠. 잔고에 찍힌 숫자가 내 경제적 지위의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굳게 믿으니까요.
일상적인 경제 관점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경제를 바라보도록 훈련받아 왔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여러분이 가장 빠르고 깊게 핵심에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의 지름길,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당장 여러분이 매일 들여다보는 그 온도계를 완전히 어깨부수는 겁니다.
온도계를 깬다.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왜냐하면 세계 최상위 자본가들의 세계, 즉 억만장자들의 리그로 들어가면 이 온도계는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아예 다른 룰이 적용되는 세계니까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계좌에 찍힌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를 통제하고 또 흐르게 만들고 방어하는 거대한 설계도, 즉 인프라가 핵심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공동 전략 분석 보고서라 바로 그 점을 다루고 있죠.
네, 맨해튼 억만장자의 사고방식, 이 보고서 말이죠.
맞습니다. 이 분석이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소비하는 재벌들의 화려한 파티나 사치품 쇼핑, 이런 가십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아, 그런 뻔한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 대신 아주 서늘하고 냉정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똑같이 돈을 버는데 누군가는 계속 일해야 하고 누군가는 세상을 지배하는가 하는 거죠.
와, 묵직하네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바쁘게 출근 중이거나 업무를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네, 다들 바쁘시죠?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진짜 쥐어야 할 통찰이 바로 이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각의 대전환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건가요?
일반인에게 돈은 소비를 위한 수단이거나 기껏해야 노후의 안정을 위한 도구잖아요.
그렇죠. 잘 모아서 나중에 편하게 쓰자. 이게 기본 마인드죠.
하지만 억만장자에게 돈은 통제 구조입니다. 다시 말해, 돈은 곧 선택권이고 세상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권력의 인프라라는 거죠.
자본을 어떻게 모아서 쓸 것인가? 이런 선형적인 패러다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자본을 어떻게 지배의 도구로 세팅할 것인가를 이해하는 건 이제 현대사회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거든요.
통제 구조를 세팅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세상이 불확실하고 정보가 넘쳐날수록 이 통제 구조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 자체를 결정지어 버리니까요.
그렇다면 돈을 소비재가 아니라 통제력으로 본다면 그들은 일반적인 고소득자나 중산층과는 도를 벌고 모으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겠네요.
완전히 다르죠.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비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 그러니까 아주 성공한 의사나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 있잖아요.
네, 연봉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죠.
근본적으로 부의 원천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 중산층은 보통 월급을 모은 저축, 약간의 주식, 그리고 대출을 낀 주택 한 채를 부의 원천으로 봅니다.
맞아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히 볼수 있는 포트폴리오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고소득 전문직은 자신의 노동력을 극대화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파는 거죠.
시간 단위로 쪼개서 판다. 변호사들 상담료처럼요.
맞습니다. 이른바 청구 가능한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투입한 시간과 비례해서 엄청나게 높은 수수료를 받죠.
아,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는 거군요.
네. 수입을 얻고 그걸 모아서 자산에 투자하는 아주 1차원적인 구조입니다.
아, 그걸 들으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비유가 있네요. 고소득 전문직이 돈을 버는 방식은 엄청나게 크고 튼튼한, 금으로 된 양동이를 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금으로 된 양동이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한번 다녀올 때마다 남들보다 훨씬 많은 물을 가져올 수 있죠. 하지만 어쨌든 멈추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가 직접 걸어가서 물을 떠야 하니까요.
반면에 억만장자의 시스템은 자기가 직접 물을 길어오는 게 아니라 저기 산 꼭대기 수원지부터 자기 집 마당까지 물이 저절로 흘러들어오는 수도관 인프라 자체를 소유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문직은 한 번의 노동으로 소득을 얻지만 자본가는 마르지 않는 권리, 바로 그 수도관을 산다는 뜻이죠.
수도관을 산다? 와.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임금, 보너스, 수수료, 이런 것들은 아무리 액수가 커도 결국 끝나는 돈입니다.
행동이 멈추면 돈도 멈추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이런 단발성 소득 사건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죠?
그들은 지분, 로얄티, 플랫폼의 소유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같은 이제 반복되는 권리에 극도로 집착합니다.
끝나는 돈이 아니라 반복되는 권리요?
네. 남들이 어떻게 하면 연봉을 올릴까 고민할 때 이들은 정부의 비대칭을 이용해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소유권을 먼저 잡는군요.
그리고 그 소유권을 바탕으로 남의 돈을 끌어오고 그걸로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시 더 큰 소유권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와, 수도관을 한 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수도관이 또 다른 수도관을 낳은 순환 구조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수도관이 터지거나 누군가 빼앗아갈 위험 같은 건 없나요?
그 지점이 바로 이들이 일반인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오, 어떤 특징이죠?
이들은 수도관을 그냥 맨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법률과 세금이라는 완벽한 철갑을 두릅니다.
철갑을 두른다? 보호막을 친다는 뜻인가요?
네. 보통 사람들은 돈을 다 벌고 나서야 세무사를 찾아가서 세금을 어떻게 줄일까요? 이렇게 묻잖아요.
맞아요. 연말 정산할 때나 부랴부랴 챙기죠.
하지만 이들은 거래가 일어나기 한참 전부터 신탁, 역외법인, 지주회사 같은 복잡한 파트너십 구조를 아주 치밀하게 짭니다.
아예 돈이 들어오기 전부터 방어막을 치는 거군요.
그렇죠. 애초에 세금이 새어나가지 않고 또 개인적인 소송이 들어와도 수도관 자체에는 흠집 하나 낼 수 없도록 사전에 구조를 짜는 능력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노동의 양이 아니라 시스템의 권리에 집중하고 그걸 철갑으로 두른다. 그렇다면 이들이 시간이라는 자원을 바라보는 방식도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다이어리 일정을 빽빽하게 적어넣으면서 와, 오늘 하루 24시간 진짜 효율적으로 잘 쪼갰었다 이러면서 뿌듯해하잖아요.
네,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들에게 시간은 노동을 투입하는 물리적인 양이 아닙니다.
그럼 시간은 뭔가요?
이들의 시간은 자본이 스스로 증식하는 경과 시간, 다시 말해 복리 엔진이 돌아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복리 엔진이요?
이들은 1분 1초를 아껴서 내 손으로 서류를 한 장 더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아예 개입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굴러가도록 인재와 플랫폼에 완벽히 위임하는 사람입니다.
아,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드는 거군요.
즉, 이들에게 일정표 관리는 단순한 업무 배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구매하는 행위인 거죠.
시간을 구매한다.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방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 시간을 산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이 남의 자본과 시간까지 끌어다 쓴다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극대화한다는 대목에서는 조금 갸우뚱하게 되거든요.
어떤 점이 걸리시나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 우리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 남의 돈을 끌어다 지렛대로 쓴다는 건 곧 어마어마한 빚을 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레버리지가 곧 부채니까요.
은행에서 대출을 무리하게 끌어다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벌였다가 한 번만 삐끗하면 바로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우리는 평생 배워왔단 말이죠.
아주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빚을 그렇게 극대화하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운 좋게 살아남은 도박꾼들의 생존자 편향 아닌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대형 사고가 납니다.
네, 궁금하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산층이 빚을 내는 방식과 억만장자의 레버리지는 리스크를 구조화하는 방식에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리스크를 구조화한다고요?
네, 보통 사람들이 빚을 낼 때는 내 집을 담보로 잡히거나 내 월급을 걸고 대출을 받잖아요.
맞아요.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이죠.
그래서 사업이 망하면 내 집도 날아가죠. 하방, 즉 잃을 수 있는 손실이 내 삶 전체로 열려있는 겁니다.
진짜 망하면 거리에 나앉는다는 공포가 있죠.
하지만 억만장자들은 그런 식의 무모한 빚을 치지 않아요. 그들은 계약서, 법인, 옵션 등을 활용해서 이른바 비대칭 리스크를 설계합니다.
비대칭 리스크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법인 이름으로만 책임을 지는 대출을 받는 거예요.
아, 개인 이름이 아니라 법인 이름으로요?
네, 그래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해도 원금의 일부만 손해를 보거나 본인의 다른 자산에는 절대 타격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차단벽을 치는 거죠.
와, 꼬리 자르기처럼요.
그렇죠. 최악의 경우에 잃을 수 있는 하방은 철저히 제한해놓고 성공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상방은 무한대로 열어두는 겁니다.
하방은 막고 상방은 연다.
네. 그러니까 이들에게 리스크는 단순히 피해야 할 공포가 아니라 안전하게 조각내어서 타격을 매기는 기술인 거죠.
아, 맹목적으로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비대칭 게임을 설계하는 거군요. 잃을 건 정해져 있고 벌 건 무한대인 판을 짠다.
맞습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계산된 권리와 리스크의 설계도가 현실 세계에 등장하면 그게 바로 이 보고서의 제목이기도 한 맨해튼의 물리적 공간과 인프라로 발현되겠네요.
정확한 연결입니다.
저는 솔직히 처음에 맨해튼 부동산이라고 하길래 센트럴파크가 딱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나 막 대리석이 깔린 스카이라인 뷰 같은 과시적인 소비를 떠올렸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상상하죠. 건물 꼭대기층에서의 쾌적한 삶이나 건물의 미약적인 가치를 생각하니까요.
네, 영화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억만장자들에게 맨해튼의 부동산은 단순한 주소나 과시용 거주지가 아닙니다. 그건 희소성과 권력이 압축된 지리적 통제권이에요.
지리적 통제권이라는 말이 확 와닿지는 않는데 대체 불가능한 중심부의 입지를 차지한다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나요?
아름다운 뷰를 가지는 것을 넘어서 주변으로 흘러드는 자본의 유입 경로를 장악하는 겁니다.
아, 돈의 길목을 잡는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도시의 규제나 인프라 변화에 대해서 막강한 협상력을 손에 쥐는 것을 의미하죠. 그 건물에 누가 입주하는지, 주변 상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핀이 되는 겁니다.
와, 화려한 삶의 배경이 아니라 권력의 스위치 같은 거라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이 협상력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분석 자료 중에 제 이 말을 탁 치게 만든 대목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장인가요?
협상력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대안의 힘이다. 이거 정말 엄청난 통찰 아닌가요?
아주 핵심을 찌르는 문장이죠.
우리는 보통 협상이라고 하면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막 심리전을 펼치고 현란한 말솜씨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장면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네, 말싸움에서 이기는 걸 협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현실의 최상위 리그에서는 그런 화려한 언변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무기는 뭔가요?
진짜 무기는 넉넉하게 확보해둔 현금, 상대방이 모르는 정보의 우위,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든 이 거래를 깨고 나가더라도 나에게 유리한 다른 선택지, 즉 대안을 얼마나 쥐고 있느냐입니다.
아, 대안이요?
당신이 만약 완벽한 대안을 쥐고 있다면 사실 대화조차 필요 없어요. 상대방이 알아서 가장 좋은 조건을 들고 당신에게 찾아올 테니까요.
내가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나에게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를 미리 짜놓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력을 뒤에서 떠받치는 또 다른 핵심 기둥이 바로 네트워크와 평판이겠죠.
네, 아주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맥이나 평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유명한 식당에서 비싼 밥 먹으면서 친목 다지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이들에게 네트워크는 정보가 핏줄처럼 흐르는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이요?
대중이 뉴스를 통해 어떤 자산의 가치를 알게 되기 훨씬 전에 아직 가격표조차 붙지 않은 고급 정보들이 교환되는 인프라죠.
와, 뉴스가 뜨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평판은 그 인프라를 달리는 초고속 열차의 티켓과 같습니다. 이들의 세계에서 평판은 착하고 매너 있는 사람이라는 도덕적 훈장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평판의 진짜 의미는 뭔가요?
평판은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주는 신용장치입니다.
거래 비용을 낮춰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만약 어떤 억만장자가 한 번 약속한 거래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빠르고 깔끔하게 마무리한다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네, 아주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네요.
누군가 알짜배기 회사를 진짜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연락할 겁니다.
아, 딴소리 안 하고 바로 사줄 테니까요.
맞습니다. 심지어 다른 매수자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부르더라도 거래가 깨질 위험 없이 가장 확실하게 현금을 쥐어줄 사람이라는 그 확실성에 프리미엄을 주는 겁니다.
아, 가격을 깎아주면서까지 그 사람한테 판단 말이군요. 확실하니까.
반대로 평판이 깨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계약서에 복잡한 검증 절차가 추가되고 좋은 기회는 다장 늦게 도착하게 되죠.
와, 평판 자체가 엄청난 경제적 해자가 되는 거군요. 방어마크 자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현금, 네트워크, 평판을 딱 쥐고 있으니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취하는 태도도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나 금융위기가 터지면 일반인들은 공포에 질려서 자산을 헐값에 막 던지거나 그저 넋놓고 관망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 위기를 공포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가 재편되고 경쟁자들이 퇴장하는 세일 기간으로 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처럼요?
맞습니다. 평소에 겹겹이 쌓아둔 현금과 신용라인을 이럴 때 폭발적으로 가동하는 거죠.
쌀 때 줍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은 정치적, 규제적 변화의 조기 신호를 누구보다 먼저 읽어냅니다.
정보가 빠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히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는다는 식의 1차원적인 로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영화에 나오는 그런 불법적인 뒷거래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들은 자본이 법, 도시계획, 세제 변화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거대한 기여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기여요?
정부의 새로운 규제가 어떤 산업을 무너뜨리고 어떤 산업을 부양할지 남들보다 먼저 예측하고 길목의 포지션을 딱 잡는 장기적인 체스 게임을 두는 거죠.
와, 시스템의 기여 변속을 읽고 미리 체스마를 옮겨둔다. 정말이지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룰로 게임을 하고 있네요.
차원이 다르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맨해튼 억만장자들의 시스템, 통제 인프라, 비대칭 리스크, 그리고 위기를 활용하는 방법까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실용적인 질문,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가장 던지고 싶을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어떤 건가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래, 그들만의 리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겠어. 시스템 좋지. 하지만 난 당장 맨해튼의 빌딩 살 돈도 없고, 나 대신 소송을 방어해줄 개인 변호인단도 없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죠.
내일부터 당장 출근해야 하는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당장 내 삶의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아주 현실적이고 반드시 짚어야 한 문제입니다. 이 보고서의 궁극적인 목적도 억만장자들의 재력을 그냥 부러워하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 목적이 뭔가요?
그들의 외형적인 부가 아니라 세상을 통제하는 정신구조를 여러분의 사이즈에 맞게 이식하라는 겁니다.
아, 정신구조를 이식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즉각적으로 실현해 볼 수 있는 강력한 사고 훈련법 세 가지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내 삶에 당장 적용할 첫 번째 훈련법 어떤 건가요?
첫 번째는 소득의 질문을 완전히 뒤집어라 입니다. 우리는 늘 묻잖아요. 이번 달에 얼마를 벌지, 어떻게 하면 내년에 연봉을 10% 더 올릴 수 있을까?
맞아요. 직장인들의 평생의 고민이죠.
이제 이 질문을 내가 하는 일에서 어떻게 반복적인 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로 바꾸는 겁니다.
잠깐만요. 평범한 회사원이 어떻게 반복적인 권리를 만드나요? 월급 외에 뭐 퇴근하고 다른 사업을 하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당장 직장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죠?
내가 매번 똑같이 반복하는 업무가 있다면 그걸 완전히 매뉴얼화하거나 템플릿 혹은 자동화된 엑셀 시트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아, 엑셀 매크로 같은 거요?
네. 그리고 팀 전체가 그 시스템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단순히 시간당 급여를 받는 직원이 아니라 부서의 생산성을 확 높이는 시스템의 설계자가 됩니다.
시스템의 설계자라.
그것이 바로 작은 규모의 플랫폼 소유권을 갖는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내가 직접 양동이로 매일 물을 나르는 대신에 비록 작더라도 부서 내 물이 알아서 흐르는 파이프를 깔아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확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훈련법은 뭔가요?
두 번째는 자산을 가격이 아닌 권리로 쪼개보는 훈련입니다.
권리로 쪼갠다고요?
우리는 보통 주식 한 주, 부동산 하나를 볼 때 오직 가격표만 봅니다. 아, 이게 얼마짜린가? 이렇게요.
그렇죠. 삼성전자 얼마, 강남아파트 얼마, 이렇게만 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 안에 숨겨진 권리를 해부해보는 겁니다. 이 자산은 나에게 다달이 현금을 가져다 주는가? 이것을 소유함으로써 내가 어떤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가?
아, 통제권의 관점에서요?
네. 최악의 상황에서 이 자산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재매각권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렇게 자산을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가지 권리의 묶음으로 분해해서 바라보는 시야를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표가 아니라 그 가격표 뒤에 숨겨진 권리의 빠데를 스캔하는 엑스레이 안경을 쓰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시간 구매 실험입니다.
시간 구매 실험이요?
네. 내일 당장 하루 일과를 한번 보십시오.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허드렛일이나 나보다 남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10만 원을 쓰든 외주 플랫폼을 이용하든 과감하게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에 한번 넘겨보십시오.
아, 내 돈을 써서 남한테 맡긴 데는 뭐군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벌어들인, 아니 구매한 그 두 시간을 여러분의 장기적인 가치를 높이는 전략적인 고민이나 네트워킹에 온전히 투자해보는 겁니다.
와,
이것이 바로 타인의 시간과 능력을 활용하는 레버리지의 가장 기초적인 첫걸음입니다.
10만 원을 써서 내 시간을 사고 그 시간으로 더 큰 파이프라인을 구상한다. 정말 완벽하네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사람들이 이런 부자들의 사고방식을 내가 당장 따라해보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아, 치명적인 함정이 딱 하나 있죠. 바로 통제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소비의 외형만 모방하는 이른바 소비 인플레이션입니다.
소비 인플레이션이요? 겉멋만 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킨답시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좋은 차를 사고 명품을 두르면서 막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거든요.
인스타그램에 막 올리고요.
네. 하지만 그것은 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아니라 은행과 할부회사에 내 삶의 통제권을 갖다 바치는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입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길이네요.
핵심은 외형적인 화려함이 절대 아닙니다. 내 리스크를 어떻게 차단하고 내 잉여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좀 무미건조해 보이지만 단단한 구조를 세우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한 억만장자 사고방식의 핵심을 하나의 압축된 공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약해볼까요?
단계적인 소득 극대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소유권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내 시간을 어떻게 사들일 것인가, 나만의 비대칭 정보 우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그리고 나를 보호할 법적 세무적 방어막은 무엇인가, 거래 비용을 낮출 장기적인 평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꽉 맞물려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완벽하네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종착지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네, 더 비싼 물건을 소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 나 사이에서 더 많은 선택권을 쥐고 삶의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증명해낸 진짜 부와 권력의 본질입니다.
정말 통쾌한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이 깊은 논의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와 바쁜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피로감을 덜어주는 시원한 지적 통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단순히 돈이 많고 적음의 그 1차원적인 시야가 아니라 권리와 구조라는 완전히 새로운 해상도로 조망하는 아주 짜릿한 순간을 경험하셨다면 좋겠네요.
네, 시야가 확 넓어지는 느낌이죠.
우리는 오늘 억만장자들이 어떻게 자신만의 수도관을 구축하고 타인의 노동과 시간을 레버리지하는지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인공지능 AI의 등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가 100명의 직원이 할 지적 업무를 단 몇 초 만에 완벽하게 대체하기 시작한 지금, 평범한 우리도 드디어 억만장자들처럼 나 대신 일해줄 시스템과 시간을 헐값에 무한대로 살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레버리지 기회를 맞이한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수도관을 이미 선점한 그들이 AI라는 더욱 강력한 모터를 팍 달아서 우리와의 권력 격차를 영원히 좁힐 수 없도록 장벽을 아예 녹여버린 걸까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의 다음 무기는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지, 다음 시간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이 질문을 한번 깊게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위한 지식의 지름길 딥다이브였습니다.